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르셨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셨나이다.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가 할례받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할례받지 못한다면 진리를 들으나 그것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귀에 할례를 허락하시고 마음에 할례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말씀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대언하도록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에디오피아의 여왕이었던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여행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그 북아프리카에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까지의 그 거리가 지금이야 뭐 교통수단이 발달되고 도로도 잘 발달됐으니까 뭐 그렇게 어렵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솔로몬 당시에 많은 불편함과 고단함을 뒤로 하고서 그렇게 방문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들었던 솔로몬의 영광과 그 지혜는 너무나 큰 것이어서 자신이 직접 듣고 확인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의 영광을 친히 목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바 여왕이 남긴 그 말이 열왕기상 10장 4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한 나라의 여왕이 누렸을 부귀와 영광과 권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솔로몬의 영광과 그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 것이었으면 여왕이 자신의 그 왕자를 떠나서 먼 여행을 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와서 보니까 내가 들은 소문은 실제의 영광의 절반도 되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 곳을 유명하다는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많은 소문을 듣잖아요. 갔다 온 분들이 막 과장해서 부풀립니다. 소문은 이렇게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상 방문하면 소문만 못한 게 사실이죠. 제 경험상도 그렇습니다. 어디 멋있는 관광지가 있다고 해서 방문해 봤을 때 사람들로부터 들은 그 환상이 훨씬 더 매력적이지 실제로 보는 것은 소문만 못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바 여왕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에서 열왕기상 10장에서 증거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존귀함과 그 즐거움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듣고 많은 말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영광을 직면하다 보면 내가 들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절반도 되지 못하는구나 라고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도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도 우리가 대화를 나눈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실제 영광은 훨씬 더 탁월하고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는데 정확히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그 땅의 영광과 존귀함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느 곳에서 정신이 쏙 빠지도록 그렇게 어떠한 일들을 즐길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전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 내가 어떤 일이 있었지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떠오르죠. 너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는 이전에 우리의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지금 이사야 65장 17절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슬픔과 또 좌절과 또 절망과 비극적인 일들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그 나라에서의 영광은 탁월하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6번째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강해를 이제 16번째로 끝마치게 되는데, 지난주 우리는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영원히 사는 삶, 영생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몸의 부활과 이 영생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된다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은 이제 죽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또 강한 몸으로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 목적은 이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신경이 증거하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영원한 삶이란 무엇인가, 영생이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생이란 무엇인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이 무엇인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죽음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말씀드렸는데,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키포인트는, 키워드는 분리입니다. 우리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 죽음은 한 단어로 정리하라고 할 것 같으면 분리입니다. Separation, 분리, 분리되는 것, 단절되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신학자들은 정의합니다.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가 늘 이 세상에서 보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암흑의 암흑이가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돌아가셨다. 그 말도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그 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무엇일까요? 분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죽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면 영적인 죽음은 무엇과 무엇에 분리겠습니까? 우리 영혼과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많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켰고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그런 생명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영적으로 죽었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죽음은 영원한 죽음인데,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요. 21장 8절에 보면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둘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왜인가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육체의 죽음을 당한 자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고를 받게 되는데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것, 그것이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기쁨과 평강의 근원이 되시고 풍성하신 자비와 은혜와 또한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그 왕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된다는 그 자체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의가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 자체로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기대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정의롭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어떠한 모임이 있다면 아무리 많은 물질과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놓은 그런 나라를 할지라도 그 나라는 지옥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우리가 가장 사랑할 만하고 우리가 가장 기뻐할 만한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분리입니다. 죽음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죽음은 분리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과 반대되는 것인데요. 영생은 죽음이 분리라면 영생은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합,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붙인다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3절에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삶은 가장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순간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도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앞서 떠나가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저도 아침에 메일을 받고 제 마음을 참 주체하기가 힘들 만큼 슬픔이 이렇게 복받쳐 올라왔는데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 아마 가장 인자하신 선생님, 가장 이렇게 배려심이 깊은 선생님이 마크 엘리슨 박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사막과 같은 그 호랑이 같은 선생님들 틈에서 그분이 쉼이 되어주셨는데 그분의 그 아픈 소식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지금도 진정하기 힘든 그런 슬픔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죽음조차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도의 죽음은 불신자의 죽음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죽음이 분리라고 했는데 우리의 육신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것이지만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 영혼과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 그러한 시각에서 로마서 8장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단절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죽음조차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합된 그 연합을 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성도들에게 두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한편을 보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시간인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생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되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천국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천학자들은요, 영원히 산다는 이 영생에 대해서 반대하며 싫어합니다. 영생의 그 개념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철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사람이 영생한다는 것을 싫어하고 반대합니까? 그 사람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은 너무나 지루할 것 같아서 싫습니다. 영원히 사는 삶은 너무나 지루한 거 아닙니까? 지루한 삶을 영원히 지속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영원히 즐거워하며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것보다도 더 높은 가치들을 추구하고 현재보다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황폐함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권력과 부귀와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처럼 지루한 것이라면 영생의 삶은 축복이기보다는 저주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생은 단순히 지루한 삶을 지속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주시고 지옥의 고통을 받으셔야 하는 그 엄청난 고뇌에 찬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신 것은 이제 우리 죄에 대한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성부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시게 될 그 즐거움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십자가를 참으시고 인내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만큼 그리스도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에 대해서 다윗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만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주님의 옷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사람도 더 이상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빛을 발하는 영광의 옷으로 변형되시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의 대화에 전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세 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뿐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9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여기 있는 것이 좆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산에서 내려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변화되신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대화할 자격도 안 되죠. 아직 베드로는 이 영화의 단계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의 대화가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감미로운 대화인지 그냥 여기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주님의 영광을 보았을 뿐인데 그는 이제 베드로서를 보면 이 사건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그것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루한 삶을 지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 누리고 계시는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 또한 누리는 것이고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과 또 우리보다 먼저 영화롭게 된 모든 성도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만 보았던 모세와 대화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베드로와 대화하는 것이고 엘리야와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아무리 상상한다 할지라도 그 실제의 영광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크게 네 가지, 천국의 기쁨의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천국에서 신령한 기쁨, 충만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데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네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 가운데에서 오는 즐거움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며 우리가 예배에 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힘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지극히 적은 것이죠. 저도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하지만 저도 목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내가 정말 충분히 맛본다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욕된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 교제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에도 가끔씩 생각나는 성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경건한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지 일찍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같이 섬겨가면 좋겠는데 경건한 분들은 일찍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과 국적과 민족과 시대를 초월하는 모든 영화롭게 된 하나님의 성도들과의 충만한 교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사도신경을 강의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충만히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사시나요? 그렇지 않으시죠? 저도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싶은데 마음만 그렇지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기보다는 때로는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에서 모든 성도들과의 교제는 온전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교제를 통해서 상처를 받거나 아픔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지극히 순전한 성도들과 지극히 온유한 성도들과 지극히 거룩한 성도들과 신령한 교제,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우리는 영원한 삶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극히 아름다운 그 창조를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도 그렇지만 우리 이동욱 집사님도 기도 가운데 허리케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자연세계는 양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이기도 하고 또 무서운 자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22여 년 전에 그 교육전도사 뭐 그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친하게 지나는 그 친구 전도사와 함께 설악산 그 울산 바위를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가보신 분들 계시죠. 바위 끝까지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저는 기어가다시피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 전도사가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의 자연의 아름다움도 이처럼 탁월한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더 탁월할까?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을 저에게 던졌는데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라보는 이 푸른 하늘만 보더라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해가 지는 노을만 바라봐도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참 크죠.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선하고 즐거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J.I. 패커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가 이 부분을 쓴 것을 제가 읽어봤는데 저에겐 참 새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위대한 음악가들이 만들어내는 음악을 듣는 즐거움이 있죠. 저도 클래식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 밥을 먹지 않고라도 음악회에 간다면 저는 음악회를 갈 정도로 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음악을 듣는 즐거움. 또한 아름다운 그런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의 그런 그림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많은 감명을 줍니까? 또 위대한 시인들이 남긴 시들. 탁월한 작가들의 작품들. 우리에게 감명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데 천국에서의 삶이 단순히 정체된 삶이 아니라 더 활동적이고 더 위대하고 더 가치있고 더 선한 일들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순히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고귀함,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더 많이 즐거워할 것이고 그것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인생에서 이 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때가 있으시죠? 저도 그런 때들이 돌아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순간들은 끝나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바로 그러한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영원한 삶, 영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많은 상상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나라에 충만한 영광과 아름다움과 기쁨을 다 측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발을 디디는 그 순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여태까지 생각하고 들어왔고 상상했던 것은 실제의 영광과 기쁨의 절반도 되지 않더다라고 여러분 모두가 또 제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도 알지 못하며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이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짧은 70이요 80인 인생이 전부라고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이제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자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보화를 그 나라에 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고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수많은 곳에서 땀 흘리며 또 눈물을 흘리며 또 피를 흘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모든 그 노력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랍게 결실하게 될 때에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왕성하게 일하게 하셔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하며 그래서 이 지상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곳에 세우신 저희 교회 또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